자, 그러면 네, 융신의 이탈 퀘스천. 네. 갓명이 주머니 속의 괴물이라고 무슨 북조선어로 약간 풀어서 말을 했는데 포켓몬스터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서브컬처 프리토킹 라디오 융신의 이터널 퀘스천. 안녕하세요. 네, 융신의 이터널 퀘스천. 네, 이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이야기는 포켓몬스터,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알고 있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기 캐릭터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등 시리즈인데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두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스트 키노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열매숲입니다.
아, 나무열매숲님이라고 그러면 닉네임을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약칭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 안녕하세요. 포켓몬 15년 차인데 정작 뭐 대전 하나도 못하는 그냥 저변만 넓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 나무열매숲 약칭 키노미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게이머같이 이렇게 게임에 대한 실력은 높은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즐기고 정보력은 풍부하신 키노미님이시군요.
정보력이요? 정보력이 워낙 풍부하신 분들이 이 계열엔 좀 많아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게스트님, 네, 창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월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게임 쪽 관련돼서 시작한 게 한 5년, 6년 정도 돼가고요. 네.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TC 쪽은 이제 막 손대고 있는 정도입니다.
포켓몬은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우리나라에 처음 애니메이션 방송했던 게 98년도인가 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조금 조금씩은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좋아하셨군요.
97년은 일본이고, 98년이 한국.
아, 예. 98년에 한국에서 방영했었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네,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프리크라는 게임 회사에서 닌텐도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을 가장 원작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 게임이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게임 시리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그 밖에 다양한 미디어 믹스로 나오고 있는, 말하자면 거대한 콘텐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포켓몬을 보지 않았더라도 피카츄라는 그 캐릭터 상품은 안 봤다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두 분도 실제로 이런 작품을 오랫동안 즐겨오신 분인데, 가장 먼저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키노미님?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국내는 이제 SBS를 통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을 가장 먼저 접했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금음버전 한글판으로 많이들 시작하셨을 겁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월님은 이제 TV 보시면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저는 동네에 아는 형이랑 같이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게임은 아마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었고,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 루비 사파이어 버전부터 아마 제대로 시작했었을 겁니다.
아, 닌텐도 DS로 나온 루비 사파이어 버전.
그 네. 바로 앞에 나온 네. 게임보이 어드밴스 버전이.
아, 게임보이 어드밴스였죠. 네. 아,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흔히 지우와 이슬이와 웅이가 떠나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데모를 보면서 시작을 했었고, 저는 그 상태에서, 다른 분들도 대부분 접해보셨겠지만, 제 친구 중에도 이제 GBC가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블루 버전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피카츄 배구, 이건 정식 게임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참 많이, 간접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래도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관련 만화책 보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뭐 당연히 저는 일단 게임을 먼저 얘기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두 분들도 게임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원전이니까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뭐 그게 좀 더 말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게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은 1세대가 이제 흔히 말하는 블루, 그린, 레드 그런 다음에 이제 1.5로 옐로우가 피카츄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 게 통칭해서 저는 1세대라고 칭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혹시 1세대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키노미님?
이제 1세대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레드, 그린이 일본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블루가 1년 뒤에 그다음에 네. 그 1년 뒤에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피카츄 버전이 나오는 옐로우 버전이 출시가 됐죠.
네.
이제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게임보이 기종에서의 가장 이제 마지막 타이틀
황혼기 게임이군요.
네, 그쯤에 취급되는 게임이라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게임팩에 있는 그 데이터를 우겨 넣다시피 해서
할 수
만든 네 거의 그 한도를 다 끌어낸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그러면 황혼기에 있던 게임이니까 각종 기능을 다 최대한 활용해서 네, 10분 활용한 게임이었는데 창월님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은 해보셨죠?
예, 다 해봤는데
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버전은 레드하고 그린 버전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게임이고요.
네.
그 이후에 버그 같은 게 수정돼서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징그럽게 나왔던 일러스트, 초기 일러스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대폭을 수정해서 이제 낸 게 블루 버전으로.
아, 그래서 블루인 거군요.
예.
아니, 그러고 보면은 이거를 리메이크한 게
옐로우 버전, 그러니까 피카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일러스트가 거의 대폭 채용돼서 나와서 이제 그게 이제 추후 시리즈에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제 이 레드 그린에서 파생된 시리즈인데 여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지우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제 주인공 레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라이벌인 그린.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을 변경해주면 변경이 돼서 조정이 되긴 하지만 보통은 잘 안 바꾸고 그냥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본어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하고 하시는 분들 꽤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내 이름과 내가 칠하는 놈의 이름을 넣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죠.
영어판에서는 네. 저도 그렇게 했었죠.
네. 이때 게임의 뭐 특성이나 줄거리는 간단하게 창월님이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이 게임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 뒤에 나온 게임 시리즈의 기반이 되는 버전이죠.
네.
일단 8개의 관장이 있고 네. 8개의 관장을 다 깨고 나면 사천왕을 이기고 챔피언을 이기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라이벌과의 대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 내용이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버그가 있는데 미싱 노 버그가 제일 유명한 버그일 겁니다. 그 포켓몬의 151마리하고 이제 캐릭터 일러스트가 나와 있는 부분 외에
네.
다른 부분이 이제 메모리에 보면 주소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주소값에서 이 주소값 참조를 해서 이 포켓몬을 찾는데 이 주소값이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160개 정도만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40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는 거를 참조를 잘못해서 가져 나오는 이 다른 일러스트에서 땡겨 나오는 그런 포켓몬들이 나오는 버그가 있죠.
아, 그러면 네. 이거는 없는 캐릭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이제 포켓몬스터 원작을 만들 때는 약 180여 종의 포켓몬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용량상의 문제나 이제 기타 사정의 이유로 150종 플러스 1이 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빠진 부분의 버그로 이제 잘못 참조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경우 여기서 하나 더 말해야 되는 게 150 플러스 1이라고 하셨는데 이 뮤라는 포켓몬, 이 플러스 1이 되는 뮤라는 포켓몬인데, 이 포켓몬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150마리만 있다고 처음에 또 공언을 하고 나온 게임입니다, 이게 포켓몬스터가.
네.
그, 미싱노버그에서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해서 나온 게 뮤라는 포켓몬이 특정 조작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수정된 판이 추후에 이 뮤라는 포켓몬이 버그로 출현하지 않게끔 하는 수정이 돼서 나온 포켓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배포를 하게 되고 이게 현재 지금 포켓몬 배포 시스템의 제일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이렇게 그냥 배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이때 일이 계기가 돼서 생겼던 거군요.
예, 이거 여기서 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자면 초기에 아까 이제 성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마리의 포켓몬만 정확히 넣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디버깅이 끝나고 이제 개발자 중에 한 명인 모리모토
시게로 씨.
네, 시게키 씨 맞나?
시게키 맞아요.
네, 모리모토 시게키 씨가 디버깅 그 남는 부분에 뮤를 아무도 모르게 넣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이게 어떤 버그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좀 위험한 짓을 했는데 이거 덕분에 뮤가 공개되고 나서 배포 이벤트를 하게 된 것까지 해서 포켓몬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숨겨진 요소인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뭐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아, 원래 뮤가 있는 포켓몬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숨겨져 있었던 숨겨진 포켓몬이라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뮤 하면 떠오르는 뮤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 관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초기 설정에는 이제 뮤츠를 만들어 놓고 네. 홍련섬에 뮤에 대한 기본 정보는 사실 네, 포켓몬 저택에 뮤에 대한 기본 정보는 넣어놨어요. 근데 네. 뮤라는 포켓몬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설정만 잡아놓은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진짜로 포켓몬으로 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가 나중에 그냥 버그로 밝혀지게 된 거죠.
아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세부 설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아무것도 안 잡혀있다 보니까 뒤에 좀 수정된 감도 좀 있고요. 뮤 같은 경우는
네.
뮤츠도 원래 그냥 레드그린에서는 이제 돌연변이로 새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했는데 추후 버전에 가면 뮤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설정이 붙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마치 그 DNA 같은 걸 따와서 합성해서 만드는 포켓몬이다. 이렇게 설정이 바뀐 거군요.
네, 뭐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극장판 일기를 보신 게 가장 정확하실 그쵸. 겁니다.
극장판 일기 이제 오래 전부터 보시던 분이면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일기 때문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앞으로도 쭉 얘기를 해보겠지만 실제로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벌이 있는데 라이벌은 항상 나보다 상성 우위의 포켓몬을 갖는다. 뭐 이런 거 얍삽하게 말이죠. 먼저 고르라고 해놓고 자기는 내가 주먹을 고르면 보자기를 골라요.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어떤 재밌는 전통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설의 포켓몬이 가장 큰 요소겠죠. 그 지역별로 대표하는 전설의 포켓몬이 한 마리씩은 무조건 나온다는 요소도 있고
그쵸?
일단은 지역이 체육관이 있는 게 총 8개가 있다는 거.
8개. 그쵸?
예, 그리고 사천왕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시리즈별로 꼭 한 명 대표가 되는 챔피언이 하나씩 꼭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렇게 하나의 그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게 전통이겠군요.
그리고 이제 악의 조직이 반드시 출현한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겠죠.
악의 조직. 그렇겠네요, 또. 뭐, 자잘자잘한 거는 꼭 시작하면 그 뭐냐. 항상 그 주변에 나오는 첫 포켓몬은 새 포켓몬 하나, 땅 포켓몬 하나, 벌레 포켓몬 하나. 이것도 약간 전통이라면 전통이랄까요? 처음 구성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땅 포켓몬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초기 맵에 새는 항상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맵이 보통 숲인 경우가 많아서 벌레도 네, 항상 맞아요. 등장하게 되는 편이죠.
동굴에 가면 항상 보이는 주벳이나 꼬마돌도 항상 거의 항상 나오는 그 꼬마돌도 이제 특정한 요소 전통이라고 보면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역시 돌덩어리가 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리즈인 이게 GBC 게임판으로 나왔던 게임인데 골드하고 실버 그리고 이후에 확장팩인 그러니까 뭐 패치판이라고 봐야 되는 크리스탈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시리즈에 대해서는 창원님이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골드 실버의 경우에는 이제 게임보이 컬러 전용으로 나온 소프트인데요.
네.
이 골드 실버가
아니야 저기 저 흑백에서 돼.
국내 발매된 건 흑백에서 안 되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 따로 설명해야지.
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에 새로 발매됐는데
네.
그 이제 게임보이 컬러라는 이제 신기종을 통해서 발매하였으나 그 기존에 있는 게임보이 이제 흑백 버전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방인 성도 지방의 추가와 기존 지방인 관동 지방의 이제 존속까지 포함해 가지고 스케일이 상당히 넓어진 얘기입니다. 이게 추후 시혜제도 적용이 안 되고 유일하게 2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2세대가 아마 게임 내에서는 볼륨은 제일 큰 게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세대의 지역을 꾸겨놓다 보니까 이제 1세대에서 있었던 요소들이 삭제된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군요. 아, 저도 기억을 하는 게, 2세대 게임을 하다가, 와, 드디어 2세대 닫겠다 하는 순간에, 아직 안 끝났지롱 하면서 옆으로 가니까, 1세대 제가 예전에 즐겼던 맵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때 딱 느끼는, 아, 내가 지금 다른 게임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포켓몬스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갑자기 확 두 배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한테 즐길 게임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되게 재밌게 참 인상 깊은 명장면? 그 화면이 넘어가는 요소? 그랬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래 포켓몬은 엔딩이 없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했었고, 이 성도 지방의 모험이라고 했었는데, 이 성도 지방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키노미님?
네, 골드입니다. 골드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라이벌로는 이제, 은동이가 출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리메이크작에서는 그 골드에 대응하는 캐릭터가 이제 심양으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여자 캐릭터가 이제 새로 금선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버전의 한정으로 크리스가 따로 출연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처음에 줄거리가, 그 도둑이 들었다로 시작하는 거 맞나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하죠. 게임에서 이제 저는 은동이를 저는 항상 이제 실버라고 얘기를 해서
네, 실버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실버가 이제 처음에 주인공의 이제 주인공의 반대 상성이 되는 포켓몬을 훔쳐서 이제 도망가는 그걸로 스토리가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덟 곳의 관장을 깨면서 이 라이벌을 항상 만나면 한 판 붙고
이제 로켓단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전 버전에서 이제 패배해서 없어졌던 로켓단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여기서는 악의 무리가 재활용됐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성도 지방과 연결이 된다는 그 태초마을 그쪽 지구랑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된 걸일 수 있겠네요.
예,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반면에 관동 지방과 성도 지방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점이 그 금은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블루, 옐로우에 3년 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내탈 수 있겠지만, 이 게임의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1세대로 레드로 플레이했던 게이머로 추정되는 애가 등장해서 그와 마지막 대결을 펼치죠. 뭐, 그런 연출까지 하면서 2세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2세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GBA판으로 나온 루비 사파이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에메랄드까지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현 지금 이제 현 대전이 되는 가장 밑바탕에 틀이 잡힌 이제 시리즈입니다. 이때부터 네. 제가 대전에 대해 할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이 루비 사파이어부터 이제 특성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고
네.
노력치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제
기초 능력치라는
개념이 있죠.
예, 개념이 그 현재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럼 기초능력치는 무슨 느낌인 건가요, 창원님?
그런 기초능력치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포켓몬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트레이너가 키운 포켓몬이 야생에서 나오는 포켓몬보다 강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레이너가 네. 키우게 되면 이제 그 트레이너랑 계속 대전을 하면서 포켓몬이 이제 스탯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 스탯을 상승하는 요소를 노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값의 경우에도 이제 이 버전에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개념이 잡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레벨 30짜리 걸 똑 잡아갖고 내가 40까지 키운 몬스터보다 내가 1대부터 잡아서 40까지 키운 몬스터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예, 그
이게
개념이죠.
그 개념에 의해서 생긴 거군요. 확실히 이때부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계승? 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유지가 돼서
이 버전부터 이제 최근 네. 버전까지 포켓몬을 옮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3세대 한정에서 나오는 포켓몬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대전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전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연동이 제일 많고, 스토리 관련돼서도 이제 버전별로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 두 버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비 사파이어의 경우에는 루비 버전은 마그마단, 사파이어 버전은 아쿠아덴이라는 악역 조직이 나오고, 그 다른 버전에서 나온 악역 조직이 나를 도와주는 이제 도와주는 적대 조직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아, 예, 오히려 상대 서로 다른 악의 조직이 있고 오히려 반대쪽의 악의 조직이었던 사람이 나의 우군이 되어 도와주는 어떻게 서로 상반된 구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목적상의 이유에 따라서 그냥 뭉치게 되는 경우고요. 이게 합본팩인 에메랄드의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따로 나와서 둘 다 따로 그냥 싸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마그마단을 협력해서 아쿠아단을 쓰러뜨리고 어쩔 때는 아쿠아단을 협력해서 마그마단을 쓰러뜨리는 그 스토리가 뭉쳐지게 됩니다.
아, 완전 무쌍이네요. 주인공 무쌍. 그럼 무쌍을 찍게 되는데
게임 내 공식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에메랄드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후 스토리가 다 이어지기 살짝씩 이어지는 게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에메랄드 판 기준으로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에메랄드 판의 줄거리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 제일 많이 스토리상에서 제일 부각이 되는 버전들입니다. 이제 3세대에서부터 이제 타이틀에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들이 부각이 되게 되고
네.
아쿠아다는 이제 가이오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마그마다는 그란돈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서로 상반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8개 관장과 사천왕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게임 끝은 무조건 사천왕을 잡고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런 스토리 전개로 주인공과 네, 라이벌 그리고 아쿠아단, 마그마단 관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군요.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버전에서 이제 리메이크 버전이 나오게 됐죠. 파이어레드 리프그린이라는 1세대랑은 이제 1, 2세대와 연결점이 완전히 끊겨서 그 부분에 대한 리메이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예 기존의 레드와 그린 버전의 포켓몬 1세대가 리메이크된 파이어레드와 리프그린 편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나온 건지 혹시 키노미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포켓몬스터 이제 게임 기반은 이제 통신 교환이나 이제 통신 대전, 즉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포켓몬을 교환하거나 이제 가진 포켓몬을 대전하거나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이제 3세대에 올라오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위 세대와의 통신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고자 그리고 그 하위 버전에 있는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하고자 리메이크 버전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아, 그런 이유에서 생각이군요. 하긴, 그래서 그 1세대랑 2세대가 리메이크 됐을 때는, 아, 그 포켓몬 데이터를 갱신시키고 정수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오메가 루비와 알파 사파이어? 네, 알파 사파이어가 리메이크 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로서는 납득하기 할 필요가 없는, 이미 충분히 데이터가 종속되는 게임들이어서 왜 나왔느냐 저번에 의문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 부분은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파이어레드와 리프그린은 기존의 1세대 게임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나요, 키노미님?
이제 게임보이 그 사용하는 게임기가 게임보이에서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바뀌면서 네. 상당한 그래픽의 향상과 이제 기타 이제
추가 요소라고 하죠. 게임을 스토리는 1세대를 그대로 쓰되 이제 3세대에서 추가된 개선된 기능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 개선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러닝 슈즈가 있겠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걸어 다녔었는데,
네.
3세대부터 이제 러닝 슈즈라는 게 생기면서 바깥에서는 뛰어다닐 수 있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아, 그, B버튼을 누르면 뛰는 거였나요?
예,
네, B버튼을 눌러서 좀 더 빠르게 걷는. 대신 숲을 걸었을 때는 몬스터한테 발각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아이템이었었죠?
예, 그렇죠.
그런 자잘자잘한 그 어떻게 보면은 1세대 때는 생각 못했지만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을 한 거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빠르게 4세대 다이아몬드와 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티나 요 세대 게임 이게 닌텐도 DS가 맞죠?
예 맞죠. 그리고 이제 국내 금은 이후로 다시 이제 정발이 시작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원에서 먼저 상표권을 들고 가버리는 바람에 국내 명칭은 저 다이아몬드가 DPDR가 그다음에 네. 펄이 DP펄기아 그다음에 플라티나가 PT기라티나 즉 해당 버전의 전설의 포켓몬의 이름을 따오게 됩니다. 부득불하게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다이아몬드, 펄, 플라티나 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코리아 한국 닌텐도가 맞나요? 이제 한국 닌텐도가 정식으로 게임을 낼 때 상표권이 이미 들어가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출시를 했었군요. 이 게임에는 주인공과 줄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되나요, 창월님?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인공을 항상 디폴트 네임을 제가 신경을 안 쓰고 해서
네, 예, 아 괜찮습니다. 네.
이 버전에서는 주인공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클리셰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클리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초반 이제 초 3세대까지는 라이벌의 의미가 초반 중반에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많이 퇴색이 됐다면 4세대에서는 이제 라이벌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후반까지 이제 나 같이 나와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죠.
같이 성장해 가는 라이벌의 존재를 부각하는군요.
예, 그렇게 되고
네.
대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포켓몬스터를 보면은 예전에는 타입에 따라서 이제 물 타입이면은 특수 공격기, 격투 타입이면 물리 공격기 이런 식으로 타입과 이제 물리하고 특수 공격 성향이 이제 나눠졌었는 타입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네.
타입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타입에서도 이제 물리기와 특수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아, 패라미터가 좀 더 이제 다양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특정 포켓몬이 물 타입인데 공격력이 높았던 경우에는 이제 이 버전에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 공격과 네, 타입 공격을
네, 특수 공격을
또 한번 네. 분리를 한 거네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격과 방어, 그다음에 특수 공격과 특수 방어 이 패라미터가 이제 제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는데 대표적으로 같은 속성인데 공격 타입이 다른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파도타기와 폭포오르기가 있겠죠. 제일 유명한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네, 그러네요.
파도타기의 경우에는 이제 파도타기와 폭포오르기가 둘 다 이제 85, 90 정도 되는 이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네, 그렇죠.
파도타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기로 이번 4세대부터 특수기로 이제 분화가 되게 됐고요. 폭포오르기 같은 경우는 물리기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폭포를 오르는 건 물리적인 기술이고 파도를 타는 건 특수적인 기술이 된 거군요.
예, 그런
미묘한데 이름만 봐갖군.
네, 미묘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좀.
네, 그렇죠.
사실은 좀 꽤 됩니다.
네, 사실 파도 타기는 파도를 타는 건데 왜 물을 쏘는 건지 모르겠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죠. 사실 둘 다 그런 실제 지형지물을 타는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이고 그렇다 보니까 초반부터 계속 꾸준히 애용되는 기술들이라서.
제일 유명한 기술들.
유명하기도 할 뿐더러 이제 비전 머신이나 없으면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그쵸.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기술들이 그런데다가 능력치도 제법 좋아서 항상 물 포켓몬들이 썩어도 준치라고 평타 이상을 치게 만드는 주요 요소가 이런 비전 머신 기술들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이 설에 대해서는 사실 총괄 프로듀서인 되게 마스다 주니시치 씨가
네.
물 타입을 가장 좋아해서라는 얘기가 썰이 돌고 있지만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례로 물 타입 포켓몬이 지금 포켓몬 마리수도 제일 많고,
그쵸.
종류도 많고 디자인도 다 제일 다양하죠.
그쵸. 아 네. 사실 뭐 세상 생각해 보면 땅에서 사는 건 다양하게 분화했는데 물에서 사는 건 물 포켓몬 하나로 딱 쳐버렸으니까. 어찌 보면 물 포켓몬이 많은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전 세계에 생존하는 동식물 중에 해양에서 사는 식물이 훨씬 더 많다잖아요. 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태학적인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온 이제 종들도 꽤 돼서 아직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거는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얘기는 게임 그 상성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스타크래프트는. 사실 데이비드 김 딸내미가 프로토스다 뭐 이런 얘기 있어갖고 뭐 프로토스가 사극이고 뭐 이런 흔히 있죠. 상성
있죠.
네, 상성 가지고 맨날 싸우면 사실 밸런스 담당하는 놈의 새끼 자식이 그거에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낭설이 있는데 물 포켓몬이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타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밸런스 맞추기는 원래 힘들죠.
네.
그걸 이 정도까지 맞추는 게 사실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은 재밌는 얘기인데 조금 게임마저 얘기하고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이 두 번째 리메이크판 하트골드 소울 실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골드와 실버의 리메이크판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판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키노미님?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3세대 리메이크에서도 마찬가지 적용됐던 런닝슈즈가
네, 적용됐군요. 네,
같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닌텐도 DS의 특징이죠. 이제 화면이 위 타면과 아래 타면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기능을 이제 아래 화면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그 보기가 좀 편해졌달까 그런 것도 꽤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4세대 기본판인 다이아몬드 펄 쪽에서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쵸.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만복에 해당하는 포켓워치가 같이 출시되었는데요.
아, 포켓워치.
포켓워커?
아니, 포켓워커요, 워커.
오, 안 그래도 지금 키노미 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네요. 포켓워커를. 포켓볼처럼 생겼는데, 뭐 하는 물건인가요?
이, 만복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만복이고,
네.
걸음을 쌓아갖고 와트를 모으면은, 이, 걸어다니면서 나온 이제 포켓몬을 잡거나, 아니면은 다우징으로 이제 기술을, 아니, 기술이 아닌 아이템을 찾거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켓 워커에서만 나오는 포켓몬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례로 이제 아차모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 포켓몬인데도 저 버전에서 나오기 저 이제 포켓 워커에서 배포가 되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스타팅 포켓몬이 구하기 쉬워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포켓 워커로 내가 일상생활에 들고 다니면서 많이 걸으면 이거를 일정 수준 파라미터로 측정을 해서 게임에서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뭐,
예,
포켓몬을 잡게 해주거나,
경험치가
오른다거나. 경험치는 뭐, 근데 따로 그렇게 표시되지 않고요. 많이 걸어도 레벨은 다시 돌려보내면, 포켓몬을 이제, 원래 게임에서 포켓워커로 보냈다가, 다시 이제, 게임으로 돌려보내면, 레벨이 1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많이 걷게 되면. 그 정도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 이, 외관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드리면, 지금 들고 있는 이제 포켓워커는, 포켓워커의 사이즈는 그 공식 설정상의 포켓 그 몬스터볼의 크기를 축소했을 때의 크기가 똑같다고 합니다.
아, 잡고 나서 축소로 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닐 때 그 크기 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디테일한 거 잘 신경 썼네. 아, 근데 저도 얘기 들은 게 이 포켓워커를 왜 만들었느냐의 소문에 대해서 이 사실 게임 닌텐도도 이런저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니까 항상 그 학부모분들의 안 좋은 지타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 내 자식 너무 시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놀지도 않고 포켓몬 게임만 해서 운동을 안 한다더라라는 그런 민원? 그런 흔히 우리나라에서 PC방 가고 안 뛰어논다처럼 그런 얘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사장이 좋아, 우리는 포켓몬을 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많이 뛰어놀게 만들어주겠어 라는 목적에서 만든 게 포켓워커라더라 이런 낭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낭설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기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게임 하다 보면 바깥에 안 뛰어놀게 된다 이런 소리를 괜히 잘나가는 게임이 마녀사냥 사냥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결국 선풍에 달고 돌렸다고 하죠.
아, 선풍에 달고 돌렸대요, 이거를? 와.
개에 달고 있는 사람도, 개에 달아서 개가 뛰어다니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봤었습니다.
인간의 나태함은 끝이 없고, 같은, 네, 뭐 여기까지. 와, 근데, 끝내준다. 그걸 선풍기에는 왜 돌렸냐. 와, 참.
아, 이게, 그, 보통 만보기처럼 그, 이제, 흔들리는 걸 측정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흔들어도 아무 소리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선풍기 돌리면 이게 돌아간 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걸음수 올라가는 경우가. 그걸 누가 또 발견해가지고.
아, 참. 선풍기 날에 썰려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이 사람들이 진짜. 아, 네, 그런. 네, 참 숨겨진 요소가 있었군요.
아, 그리고 이제. 네.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버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네.
피카츄가 옐로우 버전에서 가능했던 이제 피카츄를 뒤에 데리고 다니는 기능. 이 하트골드 소울시버의 이제 그러니까 옐로우 버전과 하트골드 소울시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선두 포켓몬을 뒤에 데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포켓몬이 뒤에 따라다녀서 이제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옐로우 버전에서 있었던 기능이 그대로 이제 다시 하트골드 소울시버에 적용이 된 거죠. 포켓몬의 종류도 훨씬 늘어났고요. 492마리 포켓몬 전부가
493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네요. 피카츄 버전 때는 피카츄만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493마리의 모든 포켓몬을 다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호.
그래서 옐로우 버전에서는 모종의 방법으로 이제 다른 버전에 보내서 라이츠로 진화를 시키면 옐로우 버전에서는 피카츄가 라이츠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에 보내서 라이츠로 진화시키면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면 뒤에 안 붙습니다.
아, 그런 어떻게 보면 슬픈 버그네요. 라이츄는
버그가 아니라 이제 현실 라이츄에 대한 저기가 없으니까 안 네.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라이츄는 애니메이션판에서도 나왔듯이 몸뚱아리가 커서 걸어다니기 싫다고 합니다. 피카츄는 잘 다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군요. 어 근데 이게 400마리가 되면 제가 포켓몬을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든 옛날 파이어 레드 버전이랑 뭐 루비 사파이어 거 들고 와서 포켓몬 교환해서 한번 끌고 다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라플라스가 어떻게 생겼더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어 라플라스가 땅을 기어다니 하면서 막 보고
놀란 요소 때문에
어 막나뇽 저 큰 놈이 막 걸어다니면서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런 요소가 참 딱 느껴지네요.
시리즈별로 추가되는 요소들, 삭제되는 요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추가되는 요소가 더 있어서 게임 자체에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이게 5세대에서 삭제되었을 때 유저들의 한 소리가 좀 꽤 많았습니다.
예, 네, 아마 앞으로에 나오는 포켓몬들 다 추가할 생각하니까 피곤했나 보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은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 서브컬처 프리토킹 라디오 임신 이탈 퀘스천.
그러면 이번에 5세대, 이번 이 5세대는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블랙 2, 화이트 2 이렇게인데 이번이 처음으로 같은 블랙과 화이트라는 타이틀명이 두 번 사용된 케이스예요.
예, 최초죠. 이제 이후에도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최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라이벌 인물이 한 명이었는데 처음으로 두 명이 돼갖고 세 가지 속성의 포켓몬을 상위 속성으로 아까 블랙 앤 화이트 2인가요?
아니 그게 뭐. 아니고 라이벌이 존재 두 명은 사실 3세대부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3세대 라이벌은 공식적으로는 한 명인데 이제 이웃집 이제 자기가 고르지 않은 다른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등화시티에서 이제 민진이 새로 출연하면서 라이벌 기믹을 가져가게 돼가지고 사실상의 라이벌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그렇게 되는군요.
4세대에서도 광희를 선택하거나 이제 빛나를 선택하거나. 네. 이제 또 다른 쪽이 라이벌로 등장하고 또 다른 라이벌이 이제 용식이 등장하면서 역시 2인 체제로 가게 됩니다.
공동 라이벌이 있으니까. 네. 아, 그렇겠네요. 뭐 그러면은
용식을 공식적인 라이벌로 보는 게
공식적인 라이벌은 용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광이나 빛나 쪽에 등장하는 그냥 박사님 조수로 보는 게 맞죠.
그냥 조언자 개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블랙 앤 화이트 먼저 블랙 앤 화이트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닌텐도 DS 전용 타이틀로 나왔는데 이 게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5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3DS 발매 텀이 늦어진 이게 발매 텀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이제 나온 타이틀로 알고 있고요. 5세대에서 이제 156마리의 포켓몬이 추가가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 156마리만 나오고 스토리를 클리어하고 나서야 이제 그 이제 앞에 버전에 나왔던 포켓몬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4세대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제 하단부의 터치에 관련된 기능을 모아서 메뉴 같은 걸 거기다 모아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5세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세대에서 거의 모든 대전의 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대전의 틀이 완성이 됐다.
예. 네. 5세대에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와이파이 랜덤 매치가 있겠죠. 이제 4세대에서는 와이파이 가지고 그냥 친구 코드를 교환한 사람들끼리 멀리 사는 대전 정도의 개념만 있었다면은 5세대에서는 이제 그 친구 코드를 가지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레이팅이라는 거를 겨루는 대전이 추가된 게 된 가장 먼저 최초의 버전이죠.
말하자면 이제 랭게임을 돌리는 느낌인 거네요.
예, 롤 랭게임을 돌리는 느낌이죠. GTS는 4세대.
GTS는 아, 무슨 기능이죠?
글로벌 트레이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저기 유저들과 포켓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켓몬을 지정해서 포켓몬을 올려놓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걸 이제 서버에서 매칭을 시켜줘서 알아서 교환을 해주면 근데 나중에 확인만 하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포켓몬을 올리면서
네.
어떤 포켓몬 그리고 레벨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로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매칭되는 것만 교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하자면 이제 플리마켓 같은 느낌 거네요. 벼룩시장.
그리고 이제 4세대에서는 한국어 적용이 추후에 적용되면서
네.
GTS가 반쪽이었는데
네.
5세대부터 이제 그 전 세계 버전이 다 한국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정식적으로 지원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5세대에서 이제 추가된 이제 특징점 중 하나가 계절 시스템인데요.
아, 계절이 생기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네, 이제 한 달, 그러니까 실제 시간 한 달 주기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포켓몬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포켓몬도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철록이 그런 예 중에 하나죠. 봄에 나오는 모습, 여름 모습, 가을 모습, 겨울 모습 다 다르게 나오게 되니까요.
아, 그런 요소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군요. 네,
이전에는 이제 1세대가 관동지방은 봄섬이고 그다음에 성도지방은 가을섬이고 호연지방은 여름섬이고 신호지방은 겨울섬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5세대 계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 번에 종식시키는 깔끔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계절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이후로부터 계절 시스템을 넣어서 아예 계절별로 사람들 포켓몬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 블랙 앤 화이트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인공은 블랙으로 나왔었나 우리나라에?
잠깐만.
네, 한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제일 재밌게 한 건데 정작 주인공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주인공이 저기 명희하고
항상 이름을 창으로 고정해놓고 하니까.
두 분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써갖고.
항상 그냥 제 이름으로 바꿔놓고 합니다. 저도.
항상 전체 닉네임으로 항상 해놓고서.
전 실명으로 하고요.
잠시 후.
네.
공식적으로 잘 쓰는 이름이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베테 서브에서만 잘 등장하죠. 참. 이제 5세대 주인공은 블랙 화이트에서는 투지하고 투이고요. 그다음에 블랙 투 화이트 투에서는 이제 공명하고 명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름이 참 투지와 투이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제 이게 5세대부터 포켓몬 코리아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역투가 늘어난 감이 좀 있어서 명칭에 좀 불만 가진 분이 꽤 됐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그거는 이제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서 좀 까도록 하고요.
그렇군요. 공명 명희 마치 뭐 일본 만화책 90년대
번역
90년대 번역한 느낌. 네.
90년대도 번역 잘하면은 그렇게 안 나왔었죠.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GTO의 뭐
또 GTO라던가 더 파이팅의 이제 앞천 거기도 앞천 관장 해갖고 그쪽도 다 일본어를 다 그냥 한자어로 순독해갖고.
네, 남마 세이지도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런 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2010년도에 나온 게임에서 환영이 됐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그런 점이 있네요. 블랙 앤 화이트에서는 아게무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어떤 세력인가요?
플라즈마 단인데 제가 플라즈마 단이 맞지 5세대가
6세대잖아.
5세대가
5세대 갤럭시 단이고요.
5세대 4세대가 갤럭시. 아니, 5세대가 플라즈마. 6세대가 저기 누구야?
아이씨 헷갈렸어. 헷갈렸어.
플라즈마.
네, 플라즈마 단이고요.
네, 그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하죠. 그러면 네. 아까 4세대가 갤럭시 단.
예, 네, 5세대가 플라즈마 단.
5세대가 플라즈마 단. 예. 그렇군요. 그럼 여기도 전통적으로 8개의 관장, 사천왕, 그리고
그 요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아게무리.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클리어할 때까지 스토리가 앞에서 이제 기존의 클리셰를 많이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제 스토리상에서 4세대까지는 스토리상에서 맨 마지막에 싸웠던 챔피언이랑 싸웠다면은
네.
첫 클리어할 때는 챔피언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악역 최종 보스랑 싸우게 되죠.
악역 최종 보스.
예. 이 클리셰가 상당히 좀 많이 깼죠. 이게 좀 신선하게 됐고 좀 파격적이긴 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포켓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스토리 중에서 계속 던져집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애들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스토리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부분을 이게 나온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포켓몬을 포획해서 이제 싸우게 하는 게 올바른 행위인지에 대한 고찰이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네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게.
네. 이미 전제를 그렇게 깔아놓은 게임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고찰을 하게 하고, 이제 최종 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타이틀을 장식하는 전설의 포켓몬이 스토리에 가장 깊게 개입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전설의 포켓몬은 어떤.
제크로무랑 레시라무가 있는데, 이 두 타이틀 버전마다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네.
스토리에 가장 깊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 이제, 악역 보스랑 대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 잡히는 이유까지를 다 이제 스토리 안에서 다 설명을 다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처음으로 잡지 않으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는 그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이전작에서는 그 전설의 포켓몬을 잡지 않고 쓰러뜨리거나 그다음에 뭐 도망가는 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스토리 진행에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쵸 그냥 발견을 안 해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발견은 스토리 진행에 관련 있는 전설 포켓몬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5세대 네시라무나 제크로무에 대해서는 잡지 않으면 다시 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잡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꼼수를 써서 포켓몬 700마리 정도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용나선탑이라는 곳에 재등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체감 노가다를 하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일부러 박스를 다 채워서 포켓몬을 포획을 할 수 없게끔 해서 이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포켓몬을 잡았는데 박스가 꽉 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임은 진행이
진행을 해야 하니까 이제 용나선탑에서 다시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역이용하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박스가 30개나
30개, 20개씩, 20마리씩 들어가지 않나요?
30마리씩 20개가 넘었을 텐데 24개.
아, 24개네요. 24개에 30마리씩 집어넣고 그래서 총 720마리를 박스에 넣어야지 그걸 만족해가지고 안 잡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뜩이나 5세대는 그래도 그게 가능했는데 6세대는 그렇게 했더니 추가 박스를 하나 열어줘가지고 임시로 열어줘가지고 그것도 막아버렸습니다.
어, 다 썼다고? 옛다 임시 박스.
참.
그쵸. 원래 편법이 있으면 편법을 막는 운영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랙 앤 화이트 2가 있는데, 이거는 타이틀 이름은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리즈나 스토리적으로는 연속이 되어 있나요?
네,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작에 이제 번호가 붙는 후속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본팩이 아닌 별도의 팩 두 개로 출시되었다는 것도 많이 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많이 깼는데요.
네.
닌텐도는 사실 그레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상표권도 등록해놓고 이렇게 발매함으로써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블랙 투 화이트 2는 블랙 화이트의 2년 뒤가 배경이고 그다음에
네. 하나링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앞 버전에 나왔던 블랙 화이트랑 연동을 해서
네.
블랙 투 화이트 2에서 이제 그 사이의 간극, 그 스토리 사이의 상에 있는 간극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앞 버전에서 깼던 주인공 이름이 그대로 다시 나와서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다 보여주죠.
아, 어떻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링크가 어떤 건가요?
하나링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화이트 1과 1에 풀려있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네.
블랙 화이트 2를 넣고 하나링크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나링크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 버전에서 세이브 데이터의 일부를 따오는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래서 그게 계승이 되는 거군요.
예, 일종의 계승 개념이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앞 버전에 나왔던 앞 버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당 간부들이라던가 그 당시에 나왔던 7연인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다 보여주게 되죠.
아, 그러고 보니 누가 그 이후로 어떻게 지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군요.
예, 후일담이
예, 그렇죠. 그리고 관장들에 대한 얘기도 추가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에 반면에 전작에 등장했던 주인공 자체는 언급은 되지만 전혀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2세대와는 다른 점이고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대신 전작에 이제 버전에서 잡았던 그 전설의 포켓몬에 대응하는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완전히 이어지게 되어서
네.
전작의 주인공이 잡았던 포켓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던 포켓몬을 그 후속작의 주인공이 잡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배경도 같고 같은 배경인 상태에서 2년이 지난 뒤에 확실히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도 저도 블랙 앤 화이트 2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의아했던 확실히 블랙 앤 화이트 다음엔 그레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5세대까지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으로 나왔던
XY죠?
네, 이게 네. 3DS판
예, 3DS판 네, 타이틀이죠.
타이틀인 XY입니다. 실제로 XY 참 이제 이름을 더 이상 지을 게 없어서 XY까지 왔는데 이 XY에 대한 간단한 뭐 배경 설명이랑 소개 키노미님이 하시겠어요?
XY가 이제 없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 유전자 배열에 이제 XY 그다음에 이런 개념도 있고
성별에서 XY
네, 성별에서 XY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3DS라는 이름에 걸맞게 XY 축에 대한 이제 개념도 살짝 들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작이 Z가 아니냐.
Z가 아니냐.
네, 라는 추측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 XY 같은 경우에는
네.
대전 시스템에서도 이제 기존의 이제 노력치 같은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 요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면 아예 이제 대놓고 부대놓고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슈퍼 트레이닝이라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노력치를 세부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넣는다거나 미니 네. 게임을 활용해서 세부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네.
그리고 빨간실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개체값이라는 거를 유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알을 100개씩 200개씩 까고 그랬던 거를 20개, 30개 정도만 까도 충분히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개체를 가진 포켓몬을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추가가 됐죠.
노가다를 좀 줄였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 버전에서 보통 한번 이제 포켓몬을 제대로 뽑으면은 보통 한 200마리에서 300마리, 적게는 한 100마리 정도를 뽑았었다면 이번에는 20마리, 많으면 20마리, 30마리 정도 뽑으면 되니까요.
이 여파는 사실 전작이 워낙 이제 그 보안이 약해갖고 다 뚫려버린 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사실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보안을 막을 수 없다. 그 이전작에서 후속작으로 이제 포켓몬을 옮기는 기능은 추가해야 되니까.
네.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러면은 아예 그럼 쉽게 만들자. 라는 얘기를, 그런 거를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틀적인 요소 이외의 부분이라면 3DS에 걸맞게 일단 모든 포켓몬의 그 데이터가 도트에서 3D 이미지로 바뀝니다. 참고로 6세대의 총 포켓몬 수는 719마리입니다.
18마리.
지금.
공개된 것까지
한 18마리. 공개됐어.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하나씩 서로 의견이 바뀌네요.
이게 그 제가 포켓몬 마리수에 대한 거는 이제 미공개 포켓몬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시점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마리가 추가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라서 719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공개된 포켓몬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쵸? 이제 더 추가적인 기능은 일단 가장 큰 특징. 전 세계에 7개국어로 동시 발매했습니다. 이 작품부터.
아, 이 작품부터. 그 전까지는 순차 발매였군요.
네, 순차 발매였죠. 한국 같은 경우는 2세대도 2년 뒤에 나오고, 4세대도 1년에서 3년 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5세대는 1년 텀으로 나왔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확 깨고, 3개의 동시 발매를 때려버리면서, 많은 포켓몬 팬들,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 유저들까지
네.
설레게 만드는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포켓몬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닌텐도 게임이 원래 지역코드가 걸려있잖아요. 닌텐도 게임기 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판 닌텐도 게임기에서 일본판 게임을 사도 한국 언어코드로 바꾸면 한국어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사실을 듣고 아 좋긴 한데 의아했던 게 사실 게임 프리크가 사실상 닌텐도 예, 자회사에 가깝다고.
네, 자회사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정작 닌텐도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이런 게임 내에서 언어 설정을 할 수 있구나 싶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원래는 지역 코드 개념이 5세대가 DSi 소프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DSi에 관련된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프트인데,
네.
이 DSi부터 이제 지역코드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아, 창원님, 마이크 살짝 앞으로. 네.
DSi에 관련된 기능이 추가된 소프트인데, 이 당시에도 이제 지역코드가 존재했는데, 포켓몬만 지역코드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6세대에서도 포켓몬만 지역코드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지역코드를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언어팩을 여러 개를 넣어서 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지금 제일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어판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일본어판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적인 부분은 다 표기되는 언어는 다 한국어로 나오고
네.
이제 안에서 이제 처리되는 거는 일본 지역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도감을 모을 때 5세대부터 추가된 기능인데 네, 정정할게요. 4세대부터 있었는데
네.
그 타국어판에 포켓몬을 모으게 되면 도감의 타국어판에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을 지금 6세대부터 적용된 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언어판의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서로 상호 버전의 이제 각 국의 도감을 채우는 도감 그 언어 내용을 채우는 사람들도 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도감의 일본어판 다 채웠으니까 난 이제 한국어판 채워보고 영어판 채워봐야지 이런 야리코미 짓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게 가능해졌죠.
아 한편으로는 예 네, 그런 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사실.
네 포켓몬이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게 뭐 물론 닌텐도가 전통적으로 게임 시리즈가 계속 여러 개 있지만 마리오도 있고 젤다도 있고 하지만 포켓몬은 단순히 시리즈 수준이 아니라 전작의 게임이 사실상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계승한다든지 포켓몬을 넘어가서 받는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게임 시스템적으로 아예 요구를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막말로 일본에서 살다가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서 하게 됐으면 뭐 그런 좀 몇십 년 지금 포켓몬이란 게임 자체가 10년 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국가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걸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그렇죠. 96년부터 이제 상당히 장수한 게임 중 하나고 네. 그다음에 애초에 게임보이의 통신 교환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해외판 유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게 맞겠죠.
네, 그런 부분이 뭐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Y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뭐 생각해보면 일본 롯데에서 자일리톨 만들 때 포켓몬이랑 콜라보해갖고 XY 앞에 자일리톨이 앞에 글자가 XY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XY를 그 포켓몬이랑 콜라보해서 낸 제품이 있던데 이 XY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나올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법은 그리고 이제 키노미님과 창원님이 아, 이 부분 기대되고 아, 이 부분은 알려져 있는 거에 따르면 되게 실망이다 이런 간단한 정보 이야기를 하는 걸로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싱의 이터널 퀘스천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알파 사파이어와 오메가 루비는 그야말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였던 그 3세대의 리메이크 버전이에요. 이 리메이크 버전은 어떤 부분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계신가요? 뭐 창원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의 경우에는 리메이크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DS 때부터도 이게 리메이크가 5세대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게 그 얘기가 이제 6세대에 넘어와서 세련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XY하고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가 레이팅 배틀이 두 가지로 나눠 들리게 됩니다. 전 세대에서 최초로 알파 사파이어 오메가 루비에서는 이제 칼로스 지방하고 호연 지방에서만 나오는 포켓몬만 쓸 수 있게끔 이제 되게 되고요.
네.
이제 XY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포켓몬 뱅크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올라온 포켓몬들까지 다 이용해서 하는 두 가지 체제로 나뉘게 돼서 이제 대전이 좀 더 다양해지고 이제 재미있어지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알파 사파이어랑 오메가 루비는 이제 그 전 세대의 포켓몬들만 사용할 수 있고
전 세대 포켓몬을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포켓몬만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네, 6세대 안에서 나온 포켓몬만 사용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세대 한정 리그가 따로 있고
예.
전 세대 통합 리그가 따로 있는 느낌인 거네요.
예, 그런 그렇게 되죠.
이 부분은 확실히 뭐 리그의 다양화 그리고 전략이 사실 너무 짱 좋고 짱짱 센 투명 드래곤급 포켓몬이 하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있을 텐데 뭐 물론 제가 밸런스를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세대를 제한하면 세대 내에서의 밸런스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의미죠. 공식 대회에서는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현 세대 내 한정으로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알파 사파이어랑 오메가 루비는 어떤 점이 기대점일 수 있을까요? 키노미 님.
일단은 이제 루비 사파이어 버전의 리메이크 작이라는 것 자체부터 사실 많이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5세대부터 기대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6세대부터 새로 도입된 이제 메가진화라는 시스템을 메가진화 시스템에 대한 이제 포켓몬이 대상 포켓몬이 확연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가진화 포켓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창원님 메가진화 포켓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메가진화 포켓몬이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거는 메가깜깜이, 오메가루기 알파사카이스는 메가깜깜이, 그리고 메가야도란, 또 이제 메가라티오스 라티아스가 추가되게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메가 샤크니아, 메가 폭타, 메가 엘레이드 등등 이제 많은 포켓몬이 추가가 되는데요.
네.
이래서 이제 대전에서도 이제 다양한 포켓몬이 이제 다양한 메가진화 포켓몬이 좀 더 나오면서 이제 재미있는 요소가 추가되게 되고요. 전설의 포켓몬들 같은 경우에도 원시획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메가진화랑 비슷하게 이제 추가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레쿠자가 나오는 게 되는데 이제 다른 두 포켓몬은 원쉐기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혼자만 메가진화를 하는.
그러면 이 메가진화라는 건 그냥 진화와 어떻게 다른 거죠?
그 메가진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들고 있을 때 그리고 트레이너와 유대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게임에서는.
네.
유대감이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시스템인데요.
네.
게임 내 그런 인게임에서는 그런데 유대감은 거의 없고 이제 아이템만 이제 갖고 있으면 진화를 할 수 있게 되죠.
아이템이 있으면 진화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 아이템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분명히 이제 노력치 이제 개체값이 종족값이라는 개념이 이제 막 올라 한 100 정도가 이제 본공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이 100 올라가는 거에 100을 올리고 이제 다른 이제 분배 같은 게 이제 다르게 되다 보니까 다른 같은 포켓몬을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재 아이템을 반드시 그 메가지나 메가스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도 걸리면서 약간의 배틀의 다양성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아이템을 항상 소지해야지만 메가진화가 유지되는 건가요?
메가스톤을 소지하지 않으면 아예 메가진화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여섯 마리의 포켓몬 중에 전원이 다 메가스톤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배틀에서 진화할 수 있는 메가진화 포켓몬 단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럼 항상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니고 있을 때만 진화하는 건가요?
그 아이템을 지니고 있고 그 배틀에서 한 번만.
아, 배틀을 하는 순간 진화를 하는 거군요.
예, 배틀을 시작할 때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포켓몬이 사실 같은 몬스터 시즌 디지몬하고 가장 크게 비교되는 점이 진화를 하게 되면 퇴화하지 않는다였는데 메가 진화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원래의 포켓몬으로 돌아오는 설정 때문에 그것도 말이 좀 많았었죠.
그러네요. 기존의 틀에서 좀 다른 개념이 생긴 거니까.
그렇죠. 기존의 틀에서는 이제 무조건 진화를 하면은 앞에 진화단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였는데 그거를 깨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처음에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는 마치 마법의 돌, 뭐 달의 돌, 물의 돌, 불의 돌, 풀의 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메가 진화는 다른 개념의 뭐 개념이네요. 한편으로는 이거 사실 게임이 나오면 항상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 이번 게임 망했어요. 아, 이런 건 뭐가 망했네요. 한국 닌텐도가 돈독 오르더니 제대로 운영을 안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게임에 뭐 진짜로 망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나온 공개 정보만으로. 혹시 아쉬운 점이 두 분한테도 있을 것 같은데 키노미님은 혹시 아쉬운 점이 있나요?
저는 확실하게 이번 작에 대해서 제발 좀 패치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네.
번역에 대한 겁니다. 번역.
아, 번역이 아쉽다.
네.
네.
일단 이제 4세대나 5세대 할 때도 직역2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명칭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명칭에 일관성이 없다는 건
등화 시티가 등화 도시로 번역이 된다던가 다른 지역은 다 시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혼자만 도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네.
등화 도시, 잿빛 도시, 네. 금탄 도시로 지금 세 군데가 시티 간이 도시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시티인데도 있고 도시인데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1세대에서 유일하게 사실 보라 타운이 있긴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냥 다들 입거리 옆거리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작은 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눈에 띄는 위치에 그게 보여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체육관 관장들이나 이제 인물들에 대한 명칭인데요.
네.
이게 3세대의 경우는 유일하게 기존 리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작에 대한 공식 번역 명칭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게임이 공식인 상황에서 게임의 공식 번역 명칭은 없고 대신 이제 만화판인 포켓몬스터 스페셜과
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렇죠.
사람들의 선호도는 포켓몬스터 스페셜 만화판보다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제 번역 그 선호도가 훨씬 높았으나 일관적으로 그 포켓몬스터 스페셜의 번역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불만을 이끌어내. 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딱히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상 게임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만화와 애니메이션 둘 중에 하나를 차용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만화판을 준수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니메이션판을 더 잘하니까 그리고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뭐 어느 정도 뭐 시시비비가 갈릴 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만화판 포켓몬 스페셜과 애니메이션판의 번역의 차이가
일단 관장들의 명칭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타입인 첫 번째 관장인 이제 여기서는
그 돌 포켓몬
네, 네 바이 타입인데 금탄 여기서는 네, 시티로 하겠습니다. 금탄 시티에 그 일어명은 치즈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맞나 치즈키?
치즈키 맞아요.
네 공식 번역 명칭이 원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성입니다. 여성
원규.
네.
네. 이거 원규는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만화판 번역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유명하신 그분인데.
아니, 그분 아니야.
그분 아니야?
그 전에 번역자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지금 현 번역자가 경화수울로 유명한 오경화 역자님이 아니고 그 이전에 26권까지는 김혜정 역자님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켓몬스 스페셜이 오역이 넘쳐나지만 이건 추후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간 원규와 원아 중에 원규가 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 이름 같지 않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 마을이 이제 무로 마을의 관장인데요.
네.
이런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만화판에서는 철구라는 명칭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는 성까지 나오면서 유민기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철구가 택해졌고요.
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대본 포켓몬스터 네, 스페셜 판을 따르게 됐군요. 그런 부분은 아쉽겠네요. 혹시 창원님은,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도 일단 지금 게임이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없으니까요.
네.
번역 관련된 부분, 키노이 씨께서 말하셨던 그 부분이 저도 제일 많이 걱정.
우려가 되는 부분이군요.
게임이 아마 이 모든 미디엄 엑스의 기반이 되는데, 다른 번역판이 먼저 나와 있었고 그 부분의 번역을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혹시 주인공 이름이 휘웅인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휘웅?
이거 애니메이션 그 코믹스에 잠깐 나왔던 건데요.
네.
정말 딱 한 번인가 두 번 딱 언급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이거 그대로 채용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요즘은 뭐 애초에 그 나라 현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름까지 안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이름을 바꾼다 치더라도는 그대로 일본어의 한자를 그대로 쓰는 건 사실 같은 한자권이라고는 하지만 읽는 방식도 다르고 그게 남자식 이름이냐 여자식 이름이냐의 차이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작에서도 좀 직역투는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또
네.
어디 보자. 지금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아니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궁영 네. 궁영의 섬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예. 네, 뭐 근데 키노미님 지금 시간이 어차피 많지 않으니까 뭐 리스트까지는 안 말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6세대까지 사실 뭐 게임이 포켓몬스터에서는 뭐 알파이자 오메가인 거니까 뭐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데.
네, 시작과 끝이죠.
끝이죠. 뭐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 요소 뭐 그런 거 더 얘기해 볼 거 있으면 더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포켓몬 데리고 다니는 거, 망나뇽 뒤에 끌고 다니면 재밌겠다. 말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숨겨져 있는 뭐 다양한 기술 중에 이제 항상 이게 포켓몬스터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단순히 포켓몬을 키운 데서 그치지 않고 퍼즐적인 요소가 항상 있잖아요.
뭐 그렇죠. 체육관에서 나오는 요소들이 제일 많죠.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악의 무리 포켓단 이런 데서 로켓단이나 이런 악의 집단에 도시에 쳐들어간다던가 했을 때 그 안의 건물에서도 이런 퍼즐 요소가 있었고요.
그렇죠. 보통 퍼즐 요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체육관이나 아니면은 아지트죠.
네, 아지트. 이런 부분에서 뭐 쉬운 건 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움직이다 보면 되는 것부터 안 되기 시작하면 막 10분 동안 머리를 싸매도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깨면 좋을 것 같고 또 동시에 기술 머신인가요? 네. 기술 머신 풀베기하고 이런 거.
네, 그건 비전 머신입니다.
아, 그럼 비전 머신이군요.
비전 머신이 기술 머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네, 보통 그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기술 머신 중에 그러니까 보통 기술 머신은 일회용 기술이긴 하지만
그 기술 머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 블랙 화이트 버전부터 이제 기술 머신도 횟수 제한이 없어 사용횟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아, 연구가 됐나요?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연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그래서 기술 머신에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특히 비전 머신으로 분류되는 기술들은 이 지형지물을 통과해야 되고 동시에 퍼즐적인 요소도 해결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기술로 사용되잖아요. 뭐 돌을 민다던가 풀을 베어갖고 길을 만든다던가
그렇죠.
실제로 이 난이도 아직 내가 가면 안 되는 곳 이 스토리 진행과 난이도상 갈 수 없는 곳을 그런 식의 비전 기술로 뚫을 수 있는 길로 만들어서 항상 그 난이도 조절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는 요소고, 실제로 돌 밀기 이런 기술들은 별로 항상 기억이 안 남는데, 정말 참 갖고 싶었던 대표적인 기술들이 이제 날아올라서 이제 도시 이동하고
공중날기죠.
끝내주는 기술 있죠.
야, 이게 참 솔직히 게르긴 게 기술로선 진짜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망하죠.
네, 솔직히 뭐 포켓몬 대전 해보신 분들은 뭐 여기 있는 분은 당연히 알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포켓몬에서 뭐 기술명이 다시 뭐였죠?
공중날기입니다.
공중날기를 하면 올라가서 한 턴 쉬었다가 다음 턴에 내려 찍는단 말이죠. 예. 근데 같이 대전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저 인간이 지금 공중 공격을 하네. 그럼 나는 지금 공중 공격에 상위 호환 있는 포켓몬을 꺼내서 막아야겠다 하고 뽑으면 돼요.
교체를 하거나 상대방이 교체 텀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있죠.
돼서.
방어나 카운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 인공지능이 후달리는 AI를 상대로 할 때야 뭐 그냥 쓰는 기술인데 솔직히 진짜 기술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근데 이게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메리트가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중한 기술 4개 중에 하나를 희생하죠.
그렇죠. 예. 아예 그래서 게임 진행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비전 머신 기술을 한 포켓몬에다 몰아주는
쓸 수 있는 걸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이제 각 세대별로 비전용 포켓몬이 유명한 게 몇 있죠. 뭐 4세대 이제 비버통이라던가
2세대 메가니움이라던가
네, 3세대 그다음에 이제 직구리라던가
그런 애들이 모든 기술을 다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웬만한
모든 기술은
아니지만 주요한 기술들?
최소한 4개는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확실히 그게 참
가장 큰 메리트죠.
네, 4개의 기술밖에 없는데 쓸데없는 거 넣으면 참 그렇거든요. 거시기 해서 참
아무래도
저도 포켓몬 키우다 보니까 이게 속성이랑 분배 잘못해갖고 되게 중요한 뭐 핵심 포켓몬 스타트 포켓몬의 비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두 개씩이나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가령 뭐 리자몽이 풀베빅이랑 공중날기를 둘 다 배우고 있다던가.
예,
이러면 아, 뭐 기술을 배울 때마다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이 풀베빅이랑
비전 머신은 일반적인 방법을 지울 수도 없죠.
그렇죠. 이건 또 특별한 마을에 특별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지워야 되니까.
그 지운 기술을 다시 부활시키는 개념도 이제 4세대부터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앞에 다양한 요소들을 다시 또 호환하는 새로운 패치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했던 기술 머신 같죠.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또 어떤 게임 하다 보면 아, 이 부분 참 공감하게 된다 하는 요소 있나요? 장원님?
게임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전 머신 포켓몬을 최소화하고 그냥 보통 일반 기술로 있는
포켓몬을 순열로 가는군요.
예, 순수하게 그렇게 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진행하다가 그 비전 머신이 비전 머신 같이 포켓몬이 가르친 포켓몬이 없어서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경우.
마을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게임 진행할 때.
그렇죠. 그러면은 복장 터지죠. 네.
예, 거의 끝부분 가서 그럴 때 특히.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물 포켓몬 얘기 나왔었는데 풀 포켓몬이 전통적으로 성능이 후지다.
약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네. 약점만 5개니까요.
네, 그렇죠. 불한테 약하고 곤충한테 약하고
비행에도 약하고
비행하고 얼음하고 그다음에 하나 뭐였지?
땅은 밀고 내리고 잠시만요. 불,
벌레
비행
얼음
아무튼
뭐 약점이 5개라서
아무튼 들게 많아요. 심지어 까놓고 말해서 비행이랑 벌레랑 이런 애들은 가장 지천에 널린 애들이잖아요.
널려있는 애들이라서 아무래도 스토리 진행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꼽히죠.
네, 아니, 내가 지금 지천에 널려있는 애들한테 털리고 있어. 내 스타팅 포켓몬이. 얼마 속이 터집니까? 랩도 내가 더 높은데.
그런 메가니움으로 하면은 그래서 난이도 항상 전통적으로 1세대를 제외하고는 풀포켓몬을 선택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죠.
난이도 야리코미를 하는 거죠. 그나마 이상해 씨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금방 올라서 좀 빨리 진화를 해서 뭐 다른 포켓몬으로 그 속성은 커버하고 그냥
그것도 있고 이제 독타입도 가지고 있어서 좀 상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독타입을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그래서 전통적으로 항상 풀 포켓몬은 세고 물 포켓몬은 유용한데 풀 포켓몬은 약하다 이런
아무래도
네, 좀 그런 부분이 참 웃지 못할 게 있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시리즈 중에서 4개 시리즈는 풀타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풀포켓몬 잘 안 쓰게 되니까 그나마 내가 풀포켓몬 하나를 꼭 갖고 싶으면 스타팅 쓰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제가 사실 대전에서 제가 쓰는 제가 애용하는 포켓몬 중에 하나가 메가니움이니까요. 아직까지도.
사실 18개 타입 중에서 저는 풀타입이 가장 좋아해요.
자연을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뭐 예전에 귀신류 포켓몬들은 참
호스트 포켓몬 타입들이 아무래도
또 다루기도 힘들고 잡기도 힘들고 시리즈적으로 특히, 맨날 귀찮은 요소가 많아서
특히 1세대에서 그게 제일
1세대에서
심했죠.
1세대에서 이제 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심했죠.
네, 그거 정말 뭐 영어 언어의 압박에 걸려 있는 어린 아이들 꼬꼬마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다 거기서 많이 막혔어요.
대부분 거기 그랬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 앞에 돌산 터널에서 안 보이니까 거기서 못 가게 되죠.
플래시 기술을 못 써서
그 당시엔 어떤 방식도 있었냐면 게임기로 플레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밝기 조절 다이얼을 잘 맞추면은 이게 플래시를 안 쓰고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여요.
중요하게도 간 사람들도 있죠.
이게 흑백 한정이지만요.
예,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또 이제 잠만보도 그런 부분에서 막히는 요소였는데 그 1, 2세대에서는 잠만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나돌고 있는 포켓몬이 이제 3세대에서는 그 길거리에서 막고 있는 그게 뭐였죠? 이렇게 생긴 애들?
그 2세대입니다. 그거 꼬지모.
꼬지모 그래. 꼬지모가 2세대죠 참. 꼬지모도 예. 있었고.
3세대 이제 켈리몬이라던가.
켈리몬. 뭐 그런 식으로.
5세대에서는
5세대 뭐가 있죠?
4번 도로에서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그거. 네 그런 네, 식으로.
6세대에서는 다시 잠만보 등장하고요. 또.
그런가요? 6세대에서. 그렇죠. 잠만보 참 좋아요.
튼튼하죠.
이만한 놈이 없죠.
네, 그만한.
노말한 놈 중에 이만한 놈이 없죠. 네,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포켓몬은 누구나 한 번쯤은 커면서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제 주변에도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신판까지는 안 했더라도 옛날 걸 했다던가.
골드 실버를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해서.
금은 버전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화도 돼 있었고 됐죠. 그래서 거기 사다가 루비 사파이어 나오면서 언어의 압박에 막혀갖고 다들 이제 멈추신 분들 꽤 되겠죠. 그래서.
대신 이제 한국 닌텐도가 들으면서
다시 이제 발매를 네.
닌텐도 DS는 저희 나이 때도 있지만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 그쪽으로 포켓몬을 접하니까
예,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많이 접하는 참 우리나라에도 참 인연이 깊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발매가 사실 기대되고 있는 바 중 하나입니다. 네. 중간에 막혀있던 3세대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좋은 게임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빠르게 이제는 그 밖에 다양한 작품들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지우짱이 10년 동안 열심히 굴리고 있어요.
10년도 아니고 16년 차가 되겠습니다.
네, 16년 이제. 동안 구르고 있어요. 아직도 성인이 안 됐는데.
작중에서는 지금 나이가 안 올라간 걸로.
네, 그렇죠. 뭐 이런 작품들이 몇 개 있긴 해요. 뭐
사자의 상이라던가
뭐 코난이라던가.
네, 짱구라던가.
네, 그런 작품들이 있긴 한데.
근데 또 극장판 단편에서 보면은 친구 기념일 1주년이 되었다고 나오는 영상도 있어서 정확한 나이는 사실 불명입니다, 또.
네, 그냥 설정 구멍은 뭐.
네, 구멍이죠.
시적 허용 같은 애니적 허용어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이제 1997년에 도쿄 TV에서 방영한 OLM이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 현재는 OLM이 맞나?
네, 근데 지금도 OLM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작사 자체는 안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아, 저 음악 쪽 얘기군요. 잘못됐네요.
네.
그 음악 쪽이 중간에 이제, 바뀌면서 OLM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고 이제 제작 비화를 얘기 들어보니까 게임은 뭐 포켓몬을 싸우고 키우고 하는 것에 초점이었다면 사실 애니메이션은 애초에 제작 기획 당시부터 포켓몬 세계 아름다움 풀밭과 땅과 물 하늘에 포켓몬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표현하자가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단 동적인 영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포커싱 맞추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전투가 밸런스가 개판이구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애니메이션 상의 이제 배틀은 이제 실제 게임하고는 완전히
네,
다르다는 거.
무슨 뭐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요. 노정 승리 우정으로 뭐지 피카츄가 돌한테 전기 공격을 가해서 성공하진 않나.
뭐 그건 스프링클러 어떻게 둘러댈 수 있겠지만 다른 게 문제였죠.
네, 뭐.
지금 최신작에서는 대충 수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뭐 네. 제대로 이제
대부분 따라가려고 하죠.
변화기로 제대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공격이 안 되는 것도 제대로 표시해주고
네.
좀 이제 많이 게임에 가까워지는
발전을 했죠.
네, 게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남자 주인공은 근데 항상 지우인데 뭐 이건 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카츄 여자 성우분도 피카츄도 유지되고 있고요. 실제로
오타니 이쿠에 씨가 전 세계 공통으로 피카츄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뭐 이거 다른 나라 성우가 필요한가요? 실제로 감독이 처음에는 피카츄가 뭐 모종의 뭐 마계조로 의하여 일본어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한 것처럼 설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 성우가 피카츄하고 연기하는 거를 딱 들어보고 나서 아 이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감정 연기가 되겠다 판단하고 그대로 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판단이었죠. 피카츄가 한국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소름.
소름.
나홍이면 충분하죠, 그건. 네. 더 필요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여자 주인공은 CG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요. 뭐 이슬이랑.
네,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판의 주인공 또는 아니면 이제 그 지방의 체육관 관장이 들어가겠죠. 하죠.
그래서 포켓몬스터판에선 이슬이. 포켓몬스터 AG도 이슬이었나요?
AG에서는 이제 보미가 나왔습니다.
보미가 나오고 포켓몬스터 DP
빛나,
네 빛나 나왔죠.
그리고 이제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시 블랙 앤 화이트 이게 이제 그
약간 네, 아이리스가 나오죠.
네 아이리스 나오는데 뭐
흑역사죠. 흑역사.
네 흑역사죠 이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캐릭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좀 약간의 그런
각본을 잘못 썼다.
각본하고 이제 캐릭터 설정을 게임하고 살짝 다르게 잡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블랙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다음에 이제 포켓몬스터 XY가 요즘 나오고 있죠.
네, 현재는 이제 세레나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명 또는 이제 두 명 정도가 추가해서
졸업자.
네, 3인 또는 이제 4인 네.
이제 체제로 가고 있고.
체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로켓단은 상시 등장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해요. 여주인공보다 더 고정률이 높아요. 아니 한때는 로켓단이 바뀌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인기 때문에 그냥 로켓단으로 쭉 가더라고요.
아 그게 BW가 흑역사화된 이유기도 한데요.
네.
BW에서 로켓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자
네.
이제 플라즈마단과 같이 스토리를 묶어서
네.
스토리 복선도 차근차근 깔고 이제 펑 터트리는 이제 기획을 준비하면서 이제 복선 사실 깔고 있었는데 하필 지질이라면서
그 계획이 무산됐죠.
그 방송 자체가 완전히 무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복선만 다 준비되고 나가지 않으니까 로켓단이 붕 떠버리는 위치에 붕 떠버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켓단의 취급이 곤란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 안타깝게도 일본의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사실 이런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뭐 실제 작품이 어느 정도 쉬거나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이스 보트라던가 나이스 보트.
그래서 사실
폴리곤도 있죠.
네, 네
폴리곤도 있고 일본적인 그 일본이 한다. 애니메이션 포켓몬판에서는 이제 지진이 사실 금지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있죠. 그래서 포켓몬 XY 그리고 이제 포켓몬 XY를 기념해서 나왔던 포켓몬스터 더 오리진 이게 4화 방향으로 네, 이벤트로 4화 나왔었죠.
나왔죠.
예, 원작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네, 원작을 따라가는.
예,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많은 극장판들 있고
극장판이 지금 현재 16개
네.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17기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하나씩 나오고 보통 전설의 포켓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에피소드가 네. 하나쯤은 분명히 등장하고요.
전설의 포켓몬 또는 이제 환상의 포켓몬을 다루게 되죠.
다루게 되죠. 그래서
네, 뭐 점점 각본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극장에서 항상 하는 고정 배포가 있죠. 예, 저도 거의 그것 때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배포 때문에 사실 가는 그 이유가 좀 강한데요.
고정 배포라는 건 어떤 걸 배포해 준다는 뜻이죠?
그 주역 그 극장판에 등장했던 이제 주역 포켓몬을
네.
이제 게임에 배포하는 형식입니다. 이 배포는 6기인 아름다운 소원의별 지라치 때부터 일본에서 시작됐고요.
네.
이 예, 사실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전작들 흥행을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6기부터 배포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치솟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흥행을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뭐,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뭐 애초에 뭘 주는 건 더 많이 보라고 주는 거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서 사실 스토리가 망작이라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이라던가 15억이.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내용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 포켓몬스터는 별로 얘기해볼 게 많지 않아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의 흐름은 있는데 뭐 그것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매화 클리셰가 사건이 로켓단 혹은 누군가가 사건을 발생시키면 우리 주인공이 땅에 휘말려갖고 해결하고 그러면 로켓단이 날아가면서 오늘도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별이 됩니다. 항상 마지막은 피카츄가 100만 볼트로 마무리를 한다던가
볼트테크를 쓴다던가
볼트테크는 이제 없죠.
네, 그런 다양한 그 되게 옴니버스식 애니메이션을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총 화수가 이제 800화가 넘어가다 보니까 첫 방송으로부터 네.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그 스토리 연계상에서 이제 세부적인 걸 만드는 데는 좀 네, 어쩔 수 없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00화 넘게 끌고 간 건 끌고 가던 작품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52화 즉 4쿨로 완결이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렇죠. 워낙 인기가 있어서.
워낙 인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여기에 폴리곤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폴리곤은 포켓몬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현재 방영 금지당한 애니메이션 방영 금지당한 포켓몬 폴리곤입니다. 그 38화거든요.
네.
무인편 38화입니다. 그 전내전사 폴리곤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나온 포켓몬은 이제 가상세계에 진입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폴리곤이 아니라 사실은 가상세계에 진입해가지고 효과를 빨강과 파랑이 계속 이제 교차하게 만드는 되죠. 그 영상 효과를 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본 일본의 어린아이들 일부가 쇼크를 일으킵니다. 유명한 포켓몬 쇼크고요.
그쵸.
이것 때문에 포켓몬은 1년간 휴방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52화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1년간 휴방하는 동안 포켓몬의 인기가 워낙 올라가 버린 탓에 계속 연결되었다는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피카츄랑 바이바이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거기다 피카츄가 가려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사실은 원래 거기서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중간쯤에 40몇 한가 50몇 한가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800화까지 이어지게 됐죠.
아, 그런 역사가. 전화 위복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TV에 방송 보면은, 일본 방송을 보면은 1m 이상 떨어져서 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그 폴리곤 쇼크죠.
네, 포켓몬 쇼크입니다. 사실 포켓몬 쇼크 이전에 그 1년 전에 야타오라는 방송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거는
별로 안 유명해서
네, 별로 안 유명할 뿐더러 그 대상자도 적었기 때문에 안 알려져 있다가 포켓몬은 워낙 인기를 끄는 작품이라서 이게 알려지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얘기해 볼 게 많은데 아 벌써 시간이 5분 남았는데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포켓몬스터 만화 편이 있는데. 의외로 포켓몬스터라는 원 그 기본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만화는 엽기 만화예요. 이거 혹시 그렇죠? 보셨나요?
네.
삐삐가 괴상망측한 몸집으로 날뛰는.
네,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죠.
저 진짜 충격과 공포였는데 어린 마음에 진짜. 네.
이게 이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번역은 중단된 상태고요.
네.
혹시 나오긴 하는데 이건 그냥 엽기 만화라서 사실 네, 그렇게 그렇죠? 손이 가지는 않는 작품입니다.
네, 뭐 캐릭터가 솔직히 포켓몬스터로서의 그 순수성은 결여된 그냥 그 포켓몬들이 막 날뛰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재미있는.
네, 뭐 병맛 개그라고 할 수 네. 있죠. 뭐 그런 네, 그렇죠. 부분에선 충분히 재밌는 만화고.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페셜 이게 어떻게 보면 포켓몬스터의 공식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만화인데.
사실 이거를 거의 공식 만화판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게임인 뭐 그린 레드, 뭐 골드 금은 뭐 에메랄드 루비 뭐 지금의 XY까지 그 스토리 연계를 따라가는 만화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유명한 작품이니까 뭐 깊게 얘기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게임의 배경, 설정, 스토리 라인을 잘 따르고 있고 실제로 한번 작화가 바뀌어서 살짝 속 좀 그 팬덤 내에서 약간 고생을 했다.
있었죠. 네,
그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있죠.
근데 뭐 이거는 그 그림 담당하시는 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네, 보는데.
그리고 뭐 그 이어서 하신 분도 약간의 타입이 다를 뿐이지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응원을 해드리면 뭐.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이 이제 포켓몬스터 전격 피카츄. 이게 사건 완결로 한국에 팡팡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저 몰랐는데 이게 저희 집에 있었더라고요. 네. 이 만화책이 있었는데
참 보기 힘든데.
네, 키노미님이
찾기 힘든데.
네, 빅하게 웃으시는데 이걸 제가 샀나 형이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있었어요. 뭐 나중에 팔았나 버렸나 그랬는데 이 만화가 포켓몬스터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포켓몬스터가 아닌 인간 여자의 서비스씬이 아주 좋은 실제로 이 만화가가 그런 부분에서 여체를 잘 그리기로 유명해서 쓸데없는 부분에서 서비스씬을 아주 잘하는 만화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북미판에서 그게 완벽하게 다
갈았죠.
네, 갈아지는 효과를 정말 네. 북미의 검열, 북미가 검열을 제대로 하면 한국보다 무섭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중이기도 네. 합니다.
이 만화가 뭐 내용적이면은 뭐 특별하게 엄청 특이한 건 없는데 그냥 뭐 작화면에서 좀 포켓몬들이 다 크고 둥글둥글하게 나왔고 그리고 농크림은 그냥 깔끔하게 잘 그렸다. 뭐 사고난 결이라 사실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많이 진행을 한대요. 그냥 이슬이랑 썸을 많이 타는 만화다, 제일.
네, 그렇죠.
이슬이랑 썸을 많이 탄다. 그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냥 코믹스한 포켓몬스터 애니 코믹스판.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의 그런 컷들을 만화화하죠. 따와갖고 말주머니 넣고.
대원에서 한참 많이 나왔었었죠, 그치?
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판도 이게 발매가 되었죠. 극장판에 대한 내용도 애니 코믹스로 네. 발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귀찮죠? 그렇다고 다 사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아, 이게 근데 드럽게 비싸요, 칼라라고.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칼라인 주제에 드럽게 비싼데, 이게 칼라 인쇄를 해서 그런가 종이가 빳빳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뽑혀져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것도 그렇고.
저 그거, 막, 제가 산 건 아니고, 막, 그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예, 그런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다 뽑혀져 나가갖고,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흑역사 만화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흑역사니까 네. 빼는 걸로
빼는 걸까요? 포켓몬스터 리버스트에 대한 내용은 뺄까요?
네 그럼 빼도록 하죠. 이게
저 그거 그거 잃어보고 도저히 이게 뭔 내용인가 해가지고 집어던졌으니까
아 네 그러면 흑역사는 얘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들에게 흑역사는 너무 많아요. 굳이 그것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흑역사 많죠. 포켓몬은 네. 오래된 작품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보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이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오래 즐기셨던 분들인데 간단하게 아 나한테 포켓몬스터는 어떤 게임이었다 소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었다. 창월님?
저는 저에게 포켓몬스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시리즈를 빠지지 않고 즐기고 있는 게임이죠. 제일 오래 즐기고 있고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키노미님은 어떤가요?
저는 제일 오래라는 타이틀은 이 작품에는 붙일 수 없지만 저도 이 작품에 대한 애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오래한 게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설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질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 계속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네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RPG를 비롯해서 다양한 게임 중에 새로움, 호기심, 신선함, 이런 어드벤처적인 요소를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것 때문에 하거든요, 게임을. 사실 만화나 애니메이션보다 그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모르는 곳을 향해 나와서 모르는 걸 경험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게임이 이 포켓몬스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특히나 게임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한번 하면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많이 못해보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창원님한테 닌텐도 3DS를 구매를 했으니까 이 방송과 함께 좀 더 깊은 포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융신이 되도록 하면서 방송에 참여한 소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먼저 키노미님.
사실 TCG나 이제 그런 뭐 부분이나 아니면은 네. 제 닉네임 유래기도 한 나무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아 나무열매 못했네요. 아,
네 이게
아쉽다.
좀 아쉽네요.
그렇죠.
뭐 다음에 이거 2부작으로 만드시면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아, 뭐, 인터넷 녹음을 추가하든가, 뭐, DLC판처럼.
유료인가요, 유료?
아니요, 돈 안 받고 팔 수도 있죠. 유료판만 해보셨나?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 해서요?
뭐, 그런 부분도 더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 생기면 좋을 것 같네요. 창원님은 어떤가요, 소감?
저도 오늘 되게 재미있었고.
네, 이 마이크.
아, 저도 오늘 되게 재미있었고. 네. TCG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얘기를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저도.
아, TCG 카드 게임.
예.
그렇죠. 포켓몬스터도 카드 게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네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녹음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사실 아쉬워요. 원래 두 시간 딱 녹음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두 시간을 모종의 사유로 인하여 네 진행을 못했는데요. 제가 왜인진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포켓몬 시리즈.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는 위아더 월드로 해서 모든 지역이 다 통합되는 월드맵 같은 게 나와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설레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모든 팬들의 숙원이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힘들죠.
현실적으로 힘들 뿐더러 그게 과연 그 후속 그걸 나온 다음에 후속작의 매출의 영향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상, 뭐랄까, 이걸 내놓고 우리는 끝을 내겠습니다. 이런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포켓몬이랑 게임이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네, 융신의 이터널 퀘스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